여러분, 그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아마 이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또 주변에 위로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막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상처를 많이 안 받으셨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살다 보시면 그런 말을 혹시 들으실 수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하도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물론 뭐 나는 잘하는데 주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남들도 더 많이 상처를 많이 내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 사람을 네가 너무 의지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혹시 인간관계에서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만나면 막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만 나는 지금까지 하면 살았을까?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시다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덜 같은 상처라도 덜 받게 되고 걸러내고 또 많은 인간관계에서 상처적인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간에 참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상처 주고받는 사람들은 가끔가는 세인저부리 직원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널 만나는 가까운 가족, 가까운 성도, 남의 셀원이 아니라 우리 셀의 셀원이고 옆에 직장 동료가 아니라 늘 같은 테이블에서 늘 만나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런 점에 본다면 부부 간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모든 부부 할 것 없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참 가장 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한 기대감들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너무 의지하는 어떤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많이 여기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결혼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부부관계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를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결혼이 주는 그 축복, 제가 늘 말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풍성함이 왔을까?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을까 할 만큼 결혼해 주는 믿음이라든지 인격의 변화라든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에 소위 말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들이 이 치열한 가정관계 안에서 사실은 극복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너무 이기적이었을 것이다. 계속 상처 주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이런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를 바꾼 것은 그 가정이라는 결혼 관계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기대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배우자를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배우자를 생각하며 결혼하시면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 보시면 뭐 대단하게 그렇게 남다르게 정말 놀라운 대상들이 서로 아니잖아요. 좋으신 분들이지만, 좋으신 사람들이 만났지만 너무나 힘겹고 상처 주는 일들이 부부 안에 많기 때문에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도 그럴 것이니까 그런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이, 부부 관계가 뭘 그걸 대단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겠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결혼 배우자를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하지, 의지할 대상으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싱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다, 너무 의지할 대상으로 만일에 배우자를 생각하고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부부관계가 좋아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랑할 대상으로 부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 부족함, 연약함을 내가 맡아서 감당해줘야 되겠다,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다가 또 생기기 시작할 때 부부가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되죠. 사랑의 여기로 결정할 때 모든 상처는 벗어나지만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실망에 실망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 마치 뭐 그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했던 나라, 애굽, 그를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인데 그 애굽이 망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 9절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를 좀 설명하면, 오늘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죠. 24장까지. 물론 앞에 뭐 에스겔의 소명받는 사건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중간에 조금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를 본다면 25장은, 즉 시작하는 25장은 많은 나라를 언급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한 나라를 세 장에 걸쳐서 길게 예언했어요.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물론 그 26, 27, 28장인데 세 장인데 28장 끝에 보면 두로 옆에 붙어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두로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섬나라, 섬에 있어가지고 요새가 된 나라. 알렉산더가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아예 800m 저 육지에서 800m 있는 그 섬을 뚝을 다 쌓아가지고 정복시킬 만큼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 즉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당시에는 그게 주류 교통수단이었으니까 전체 경제권을 다지고 있었어요. 두로가 정말 잘 살았어요. 로마하고 다 보면 맞짱 뜰뚱도 했으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이 13년을 그 두로 정복하겠다고 싸울 정도, 겨우 무릎 꿇게 할 정도로 두로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본다면 두로는 되게 선망의 대상이죠. 너무나 모든 것에 할애했던, 잘 살았던, 부러움의 대상인 두로가 얼마나 멸망당하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세 장의 글씨에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29장부터 4장입니다. 29, 30, 31, 32장 4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애굽이 망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주로 큰 강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4대 문명을 보면 다 강 중심이에요.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 티그러스 강, 그 다음 인더스, 인도의 인더스 강, 그리고 중국의 항화라는 강 중심이거든요. 다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넓은 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수단으로 좋아요. 강을 따라서 배만 쭉 가버리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역이 자연히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기를 다 몰리게 되고 큰 도시를 이루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기술이 개발되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 문명시대를 본다면 다른 지역에는 돌이나 흙 같은 것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런 문명지에 보면 발견된 그 물건들을 보면 청동으로 이루어진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값비싼 것이에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으니까 그 물건들이 많이 있는 택이죠. 자연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자들이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 문명지에 있기 마련이죠. 당연히 애굽도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중심으로 이룬 민족이었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장 힘센 나라의 하나 중이죠. 북쪽은 바벨론이라면 에스겔 시대로 본다면 남쪽은 애굽이 가장 큰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그리고 애굽의 바로라는 왕을 그 나일강에 사는 가장 힘센 짐승인 악어, 큰 악어에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했던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을 그 악어 비늘에 빌붙어 살고 있는 많은 고깃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갈고리로 깨서 육지로 끄집어내어서 새와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식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강만 믿고 강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부터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교만하게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나의 이 강은 나의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노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3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29장만 본다면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바벨론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두로를 막상 13년 동안 공격하고 공격하다 무릎 꿇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두로에 물건이 없었어요. 귀한 물건들이. 그 당시에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두루는 대단한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느부갓네살 13년을 고생고생하면서 수고해서 두루를 굴복시켰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죠. 13년 동안에 다 빼돌린 거예요. 해외에 반출하듯이 두루가 다른 식민지 나라에 다 빼돌려버리고 그래서 허탈했죠. 그래서 대신 두루를 치고 내려와서 애굽을 쳐가지고 그 보상을 받았다. 애굽의 그 모든 걸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이 빨리 멸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당연히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지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는 옛날처럼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미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게, 끝나버리게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오늘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마드로스는 수도였어요. 거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려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멸망당한 이유는 애굽으로 온다면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교만했기 멸망당한 이유이기도 한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깨달아야 할 일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깨닫게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 이 애굽이 멸망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신이 있었죠. 그것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 절대 멸망한 큰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함으로써 깊이 인간에게 상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인간을 의지하는 그 버릇을 고치듯이 깊은 상처는 돌이키게 하는 뭔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너무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할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 기회를 삼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길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2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야. 갈대라는 것은 갈대 숲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게 지팡 역할이 안 돼요. 그냥 조금 힘 주면 부러지는 것들이거든요. 빼짝 말랐을 때는 날카로운 그 갈대 날카로운 것에서 몸을 해칠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애굽은 갈대 지팡이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팡이 노릇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튼튼한 지팡이 여기고 자기 온몸을 맡기듯이 맡긴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너 애굽을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르져서 그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부러지면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애굽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아 라고 의지할 대상이 처음부터 못 됐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걸 의지할 대상을 여겼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멀어지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소홀히 하면서 마치 그것이 주는 기쁨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하는 뜻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 이스라엘은 몸이 불편한 사람 같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중요한데 그 지팡이 같은 애굽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몸을 맡겼는데 오히려 의지의 대상, 도와줄 대상을 생각했던 애굽에 의해서 어깨가 찢어지고 막 오히려 삶은 더 방황하고 막 종잡을 수 없어서 더 그 친구가 사귀어가지고 방황만 하고 있고 상처만 받아가지고 삶이 막 흔들리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교제처럼 애굽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였다고. 의지할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어. 네가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깊은 상처만 남기고 삶은 마구 흔들리기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 족속을 말년에 많이 침공을 해요. 왕들도 막 자기가 세워요. 그래서 마지막 세 왕은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왕들은 사실은 바벨론 왕들이 세우고 말 잘 들어 하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바벨론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몰래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바로 왕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바벨론이 아예 쳐들어 내려왔죠. 애굽은 도와줬나? 아니죠. 도와줄 여력이 안 됐어요. 정치들 보면 아예 허약했어요. 도와줄 수 없었어요. 갈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애굽만 믿고 있다가 졸지에 다 망해버렸죠. 큰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정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엄청난 상처,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저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잘나가는 사람들 나를 잘해주니까 마치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이 태도와 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정말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될 마음으로 그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뭐 적당히 잘해주면서 막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당연히 100% 상처를 받죠. 계속 그거에 싸우면 같이 못 살죠. 같이 상처만 더 깊어가는 거죠. 그처럼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깊은 상처를 받기 전까지 사람은 어리석어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같은 반복을 나중에 31절, 32절에 여러 가지 말로 에스겔이 말해요. 31절에 보면 아수르를 예를 들어요. 지금 애굽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수르도 비슷했어. 아수르를 의지하고 빌붙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 아수르가 망하자 다 같이 망해버렸어. 이런 식의 말씀을 31절에 이야기를 해요. 애굽은 아수르의 전철을 밟았을 뿐이야 라고 말해요. 물론 31절에 아수르는 백향목,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교했어요. 그게 깃드는 수많은 새들과 그늘 밑에 있는 들짐승들을 비교하면서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수르도 교만해서 망했을 때 다 버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2장 뒤에 가보면 저 저승 세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로 보면 지옥 같아요. 지옥에 가보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강한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누워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름들을 언급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외에 세상 그 누구도 강하게 보여서 의지할 만한 그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애굽의 멸망과 함께 소위 그 당시 의지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마지막 최후의 비참하고 수치 쓰는 모습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함으로써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분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 너무 남들이 부럽고 잘 나가면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 하잖아요. 부러워하는 거. 사람을 부러워하고 마치 대단해 보이고 도움도 받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고 쉽게 말하면 사람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는 거.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으면 바라는 의지하는 자라 그리고 부러워하는 적시로 너는 지는 거야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모든 잘나가는 부러움의 많은 대상과 상황 속에서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왜? 의지의 대상이 아니니까 잘나가는 애굽이 돼봐야 대단한 아수르가 돼봐야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강한 나라인다 치더라도 죽으면 될 거 아니다 하고 말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안 되는 뭐 조금 괜찮다 싶지만 그렇게 내 마음이 울적할 만큼 나는 뭔가 할 만큼 울적하고 다운될 만큼 그럴 만한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울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죠.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부러워하면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지는 것이에요. 앞뒤전으로 이야기합시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이 대상이 좋기는 하고 내게 주어지면 난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해. 그것을 일관되게 오늘 애굽 멸망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부러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많이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꼭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아야만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계속 이성을 찾아 나서는 이런 계속 썸을 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막 외로워가지고 계속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런 이 버릇을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아무리 연애를 말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래 봐야 상처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결혼을 할 거야.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내가 잘 착실히 준비하고 정말 건강한 이성교제에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급하지도 안절부절하지 않고 1년 동안 공백 있는 솔로 있는 것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못 견뎌하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최고 교만할 수 있는 왕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병마, 저 말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말, 아내, 은금은 다 애굽과 관련돼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애굽이 그걸 많이 쓰세요. 실제로 솔로몬이 그 바로 공주와 결혼하고 그때부터 아주 그 우상 숭배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이 말, 아내, 은금은 다 애굽과 관련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가 즉 어떤 왕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등사본 카피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유지돼요. 또 지금은 성령이 있을 테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 여길 정도로 교만하지도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그 삶이 왕위가 오래 유지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안 한 분 있으면 부러워요. 부러워하는 지는 사람들 계속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요. 세상의 길 가게 하지 않고 주의 길 가게 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가 9월 되면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많이 할 거예요. 셀별로, 셀 쪽을 그거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루 10장 이상 많이 읽으세요.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걸 의지하고 상처받는 것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또 상처받은 여러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기회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굿, 오늘 좋은 일이 되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